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35년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기독교가 이제 널리 확산되는 가운데 로마 제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2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예수님께서 세 번 거듭 내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위로하고 내 양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부탁에 따라 이 베드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시험당한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 6절에서 7절 1장에 가서 보면 참고 견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늘 마음에 작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런 대상으로 부르고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이 세상에 60년, 70년, 80년, 90년 이거 사는 게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건데 그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90년의 이 짧은 기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기간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듣던 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이와 같은 말씀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늘 그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어찌 보면 엎진데 덮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70년, 80년, 90년의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일생을 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1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일생을 보내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넘쳐나게 될 때 이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또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강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강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텍스트를 본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두려움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고 여기 책상이 있고 이러면 이거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구나.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허락해 주실 그분 그 하나님 그렇죠?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어야 그래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좋은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효과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좋은 효과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와 같은 그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거 이게 예수님 믿을 때 나타나야 하는 좋은 효과예요. 여러분 모든 거를 뭐 무슨 일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효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자가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분을 합당하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영과 육의 복을 얻는 거 여러분 영과 육의 복을 얻는 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영과 육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효과예요. 목사가 별로 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 영과 육의 복이 따라오는 거 이것도 어쩌면 당연한 그런 효과예요. 너무 특별히 육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거를 좀 덜 강조하는 거지 실제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좋은 효과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과 육의 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기억해야 돼요. 영과 육의 복이 와요.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교회만 가면 듣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용서하신다. 그렇죠.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고 교회에 가면 듣는 이야기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만 계속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리면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애완견 정도로 아니면 친구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 특별히 할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잘못해도 다 눈 감아줘요. 다 잘했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거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올바른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더럽거나 추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것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라고 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기독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기독교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순종해야 된다. 제가 참 제 막내딸을 어저께 좀 이렇게 야단을 좀 쳤습니다. 머리도 그렇고 좀 제대로 하고 다녀야 된다. 그 야단을 좀 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반발하고 나오면 이거 다 시집까지 갔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게 곤란할 것 같은데 아빠 죄송해요 제가 고치겠다 이렇게 딱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잘못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그렇죠. 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던 이런 때 이전 정욕들에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꾸미고 그러고 살면 안 된다. 헛된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거짓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간음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방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파당을 짓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떠한 기능이 살아나냐? 이 머리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머리의 기능.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의 동화가 되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세상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따라 살았어요. 친구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먼저 생겨나는 일이 뭐냐? 생각하는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세 중에 말세의 특징이 뭐냐?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악한 일들하고 지금 여기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악한 일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곱씹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의 행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며 이전 정욕들에 맞추지 않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생각이 나는 한 그 범위 안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이 거룩함을 사랑으로 바꿔버린 데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회에 와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이고 뭐고 하는 거 보면 마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꽝꽝대는 거 도저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편 29편 2절 우리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화면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오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그래서 그 거룩함 때문에 이 사람들 죄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데 그대로 두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가서 보면 너무 멋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말 그대로 뷰티, 아름다움이에요.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가서 보니까 due라고 하는 말 우리 영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due 이건 뭐예요? 마땅히 줘야 될 거. 그래서 이게 할 때 듀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입학금을 내고 이런 거 하는 거를 다 듀라고 표현해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이름에 그 합당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위대하심에 합당한 그렇죠.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 worship the Lord.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존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해 주는 게 그게 worship이라는 단어예요. worth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SHIP가 붙어서 어떤 존재가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 그분을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로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 물론 다른 성경에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아름다움이에요.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청년들 이거 하나 정도는 외우고 다니면 좋은 거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며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경배할지어다. 영어도 한번 그렇게 외우시고 우리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영어거든요.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도 거룩해야 되고 예배당 처소도 다 거룩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들은 예배의 형식, 설교, 그렇죠? 찬송하는 것 모든 게 거룩해야 그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속한 말로 세상 이 꽝꽝된 이런 마귀의 음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저속한 음악 그렇죠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저속한 가사, 저속한 말 교회 와서 그 뒤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한 이런 악한 일들 이거 다 장풍을 불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마귀의 거짓의 것이기 때문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뒤로 막 쓰러뜨리고 하는데 거기 어디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입신한다고 해서 개거품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저분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찬송을 드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 대표 기도자가 나올 때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특송도 하고 음악도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가 그리워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멀리서도 왜 이 교회에 왔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이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척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척 하면 안 돼요. 누가 다 아냐? 같이 차 타고 온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걸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예, 교회 올 때만 거룩하게 하면 안 된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너 교회 올 때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교회 올 때만 거룩한 척하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만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제 시간에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성도로서 구분된 말과 행동이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소풍을 간다 그러면 소주 상자를 싣고 간다고. 참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소주 상자를 싣고 가서 목사와 성도들이 다 소주를 마신다. 그렇죠? 구역 모임 다 끝나고 나서는 노래방 가서 술 먹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있으면 제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쫓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 거 뭐 끝난 다음에 뭐 예배가 끝나고 뭐 구역 모임이 끝난 다음에 노래방 술자리를 갔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16절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거룩하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혼의 자유, 그 다음에 사랑, 은혜 이런 것들 다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영혼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거룩함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던 이와 같은 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과 사랑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한번 보세요. 기차. 그럼 기차가 아무리 길어도 기차를 끌고 나가는 엔진이 맨 앞이나 뒤에 달려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 엔진을 구동을 하는 겁니다. 이 기차가 있기 때문에 기차가 이런 거 저런 거 싣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물건도 날라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또 이 기차가 있기 때문에 가면서 여행도 하고 그렇죠? 경치도 보고 그 안에서 쉬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정말 즐거운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다 경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차가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됩니다. 이 기차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려면 꼭 어디로만 다녀야 돼요? 레일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레일. 그렇죠? 우리 자동차도 꼭 어디로 다녀야 돼요? 만들어져 있는 길로만 다녀야지. 길이 아닌 데로 막 다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엔진이 일을 하는데 기차가 레일이 아닌 데로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레일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거룩함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게 어디서만 꼭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레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 요 안에서 일을 해야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 그래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투명하게 경건하게 교회와 교인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있어서 복장, 여기 교회 올 때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장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나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니면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이렇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대화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대화인가. 바로 그 대화 자체,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타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밖에서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목사가 보지 않는 가운데 거기서 행하는 언행 그거 하는 그 사람이 저 위에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표준과 기준이 있는 이와 같은 종교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준과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함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거룩한가 거룩하지 아니한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고 하는 건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도 있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렇죠 예의 있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야. 아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꽝꽝 대고 와서 보니까 아 이거 나이클럽하고 똑같구나 이게 그래서 교회가 그런 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 눈에 보기에도 고상하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이렇게 비춰져야 진심으로 그렇게 비춰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조그만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이 중요한데 그럼 다음 문제는 뭐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 답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대표가 나와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또 식사 기도할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특성, 그 아버지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거지든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눈에 그게 보여요. 보석을 치장하고 부자구나 이런 게 보여요. 뭐 롤스로이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사람 눈에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인간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여기 벌거벗은 채 서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비리 행적으로 말 그대로 온통 뒤집어졌어요. 조국의 부모, 형제, 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조국의 부모, 형제, 아내, 아들, 딸, 또 관련된 주변 지인들의 각종 비리, 이게 이제 다 드러나면서 언론에서 가족 사기단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 많은 조작, 비리, 반칙, 여기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돈 갖다 내고는 용서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위선자 중에 위선자거든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 나라는 기회가 다 평등하게 될 거고 과정이 공정할 거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이야기입니까? 말은 얼마나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지 거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 정반대되는 일을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해온 겁니다. 이 사람도 나쁘지만 또 누가 더 나쁘냐?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한 사람은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본회포의 말을 인용해서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와 같은 위선과 정말 이 사람이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그 부부가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머리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부부가 다 서울대학을 다녔으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밖으로는 선한 거, 정의로운 것처럼 하고 밤에는 들어가서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는 모든 것들 다 누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삶이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고소하다. 정말 이번 기회에 아주 무너져 내리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좌익들의 위선 이걸 다 끝나면 좋겠다. 이걸 다 끝나면 안 돼요. 이 위선의 극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평하고 그렇죠 지적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여기까지 와야 조국이라는 사람이 주는 교훈이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조국 이상 가는 위선자다 하는 거, 내 자신이. 여기까지 와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 일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 거다. 여기까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람 눈에 보기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쏟아져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도 이런 게 흩어져 나오는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기 뭐라 돼 있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조국 이제 수사받으러 검찰에 이제 가서 서야 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1대1로 서야 될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크고 흰 왕좌 그 위에 앉으신 분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소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마련이 돼 있고 거기 가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지옥불 속에서의 등급을 나눠서 심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휴거를 받고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고 저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무조건 예수님이 맞아주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그런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국 씨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 보기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불꽃같이 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적을 내려다보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 70년, 80년의 그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두려움이 뭐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사전에 가서 두렵다 이런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며 마음이 불안한 거.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fear라고 하는 그런 단어, 두려움이 fear인데 뭐 fearfu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fear라고 하는 그런 명사로만 성경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fear가 딱 4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400번 많이 나오는 겁니다. fear,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서 fear of God, fear of the Lord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fear of God은 8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한다. 이건 30번이 나와요. 30번.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한 38번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한 말이 성경 가서 전체적으로 가서 찾아보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두 종류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 그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야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몸과 혼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두려움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벌벌벌벌 떨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일시에 제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성경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을 알게 되면 두려워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fear라고 한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일시에 제거해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흉계를 꾸며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뒤집어 엎으셔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하만이 에스더 앞에서 벌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럴 때 fear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수대에 본인이 달리는 이런 일이 생겨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모르드개를 달려고 교수대를 세워놨는데 그리고 좋다 그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곧바로 본인이 거기에 달리니 그 교수대에 이렇게 달려 올라갈 때 그 장대에 달릴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주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가서 보니까 지식의 시작이다. 아는 것의 시작이야. 이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지식이 늘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두 번째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아느냐.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12절 보세요.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길로 걷는 게 나오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나오고 그분을 섬기는 게 나오고 그렇죠?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섬기고 교회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저 태양도 만들고 우주천지를 다 만든 그분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맞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공간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 일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며 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 첫 번째, 개인과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 악행이 만연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요즘 아침에 그 이렇게 뉴스 이렇게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그저 목이 잘리고 그 사지가 다 잘린 이런 사람 죽이는 거. 그냥 그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 매일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사회가 이 정도로 악한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예쁜 걸 보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천대 왜 내 아내가 아니라고, 내 누이라고 왜 그랬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저 여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그 땅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대답하는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람이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지를 다 잘라버려요. 사람을 알아볼 수 없든지. 이런 악행이 왜 생기느냐? 왜 생겨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악한 일이 매일매일 같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려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찬성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년 총선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행복하게 번영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너무 본인이 지혜로운 걸 깨닫고는 점점 두려워하기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1,000명이 됐어요. 그 아내 중에는 이방 여인들이 그 안에 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예배드린 걸 그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이 아 글쎄 가서 목석으로 만들어오는 이방신들에게 가서 절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솔로몬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말 그대로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가져온 그런 장본인이 됐어요. 불행하게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자마자 왕국이 분열이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패망이 돼서 바빌론 포로 생활, 아시리아 포로 생활 왜 생겼냐? 솔로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한 사람을 보고 같이 와서 한번 눕자고 간청을 하는데 요셉이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하잖아요. 모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생기게 됐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교회도 성장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없는 것 같죠?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9장 31절.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부흥하기 원하세요? 한국에 이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거,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이 나라의 교회들이 흥황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모든 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일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사이트에 가면은 엊그제인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육 과정이 엑셀 파일로 돼서 각각 3년치 분량이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읽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감사를 드렸냐? 그 전체 커리큘럼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공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교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좀 쳐다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고 믿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원을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으면 진지하게 구원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